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이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또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참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서 참 준비하는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 위시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회를 아름답게 참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헌신자들, 또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많은 손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 비슷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 당시의 생활 모습들이 어땠는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옷에 쓰인 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가이드의 옷에 등 뒤에 뭐라고 써있었는가 하면 follow me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어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시오, 그 말이죠. 가이드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참 기가 막힌 문구를 등에 새겨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자세히 보니까 follow me라고 하는 그 글에 따옴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는 Jesus of Nazareth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었어요.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Follow me,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다. 그래서 follow me, 그렇게 크게 써놓고 조그만 글씨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등에 새겨 넣은 것이죠.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기념품 가게에 가서 그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 옷 중에는 Follow Me라고 쓰여진 그 옷이 하나 있어요. 그 옷이 반팔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아주 잘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제가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녀도 저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뒤에 Follow Me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것이 나 강효민을 따르라, 그 말은 아니죠.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녔을 때는 결국은 누구를 따라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 따르라, 예수님 믿으라, 그 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 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시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를 따르래? 자기를 본받으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그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한 뜻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사도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사도바울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자세, 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나를 본받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를 본받기 위해서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하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에서 사도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사도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성공학, 부자학 이런 학문 아닌 학문이 있습니다. 부자학, 성공학.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학이나 부자학의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보고 연구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나, 그거요 잘 보시면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처럼 행동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예배생활 잘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집니다. 또 성경말씀 또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죠. 또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르지요. 헌신도 물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분들이 하는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교회 가면 여러분들 교회 따라가세요. 새벽 예배라고 하면 새벽 예배 따라가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거 따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같이 등달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지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자녀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배생활 잘하셨는데 나도 주일 되면 교회 나가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책 부지런히 읽으시는데 나도 성경책 읽어야지. 이제 이러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따른 것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여기에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군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적인 행위도 강조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등지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19절의 내용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기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우리가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보면 19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하고 로마서 6장, 16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에 대해서는 또 베드로 후서 2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거짓 선생들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호색하고 또 탐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물질을 취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씀도 역시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 이것이 그 당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뭐 동성애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 또 아주 떠벌리고 퍼레이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을 말하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뭐 땅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골육의 친척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기 골육 형제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지요.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2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일까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시민권이 제일 인기가 있죠. 미국의 시민권이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제가 볼 때 괜찮은 시민권이에요. 한국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국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외국 사람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인가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면 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몰라요. 뭐 지금은 그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이제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하늘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아주 안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21절이 그 말씀이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었고 또 공간도 뚫을 수 있었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고 그리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몸이었죠.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었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입니다. 늘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다가 넘어지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거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 바울을 우리도 본받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자 하는 말씀. 세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자. 그리고 네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마음 깊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한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